순전한 서재 김영석 교수를 만든 100년의 독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양 철학 읽기 몇 해 전 국문학을 전공하는 한 제자가 찾아왔다. 나는 별로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가능하면 관심이 있는 한 작가를 택해 그에 관한 독서와 연구를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면 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작가가 한 이정표가 되어 그를 중심으로 다른 작가들을 관찰하며 비판하는 거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해도 좋지 않고 너무 늦어도 성과가 적을 것이다. 너무 이르면 그 연구 대상 인물에 빠져버리고 말아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너무 늦으면 자신의 학문적 발전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대학의 철학과를 지망했을 때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무렵 일본 철학계는 완전히 독일 철학의 지점이나 출장소 같은 위치에 있었다. 영미계통 철학은 어쩐지 철학답기보다는 구상한 교양 같은 인상이었고 프랑스는 꾸준한 전통이 없이 특이한 개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앙리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가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였다. 당시 독일 철학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신칸트 학파의 철학자들이 소개되는가 하면 삶의 철학, 즉 생철학자들의 저서가 쏟아져 들어왔다. 마르틴 하이데거를 비롯한 현상학파의 흐름을 탄 실존 철학자들의 영향도 대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중 누구를 택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그 당시 일본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독일 본고장에서는 여전히 칸트와 헤겔 등이 대학 강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 살아서 활약 중인 철학자보다는 그들을 키워낸 선인들의 저서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철학도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대표적인 사람인 칸트를 떠올리게 되었다. 적어도 칸트를 알게 되면 칸트가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나의 철학적 연구 활동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그 생각과 선택에는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칸트를 읽는 동안에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철학에 대한 나의 역사적 견해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그 첫째였다. 칸트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이 그의 철학과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을 느꼈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하이데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는데 나의 칸트 읽기는 마치 키르케고르나 니체를 모르는 채 하이데거를 연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때 신학계에서는 바르트가 대단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타임지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미국을 찾은 것보다 더 관심을 모을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와 무관하게 바르트를 이해한다는 것도 역사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난점은 서양 철학을 전공하는 우리나라 학자 모두의 고민거리다. 기독교를 모르면서 서양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공자나 유교를 모르면서 동양 정신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일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반대하는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형성한 큰 원동력은 기독교 전통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는 기독교 정신을 반대하기 위해 자기 사상과 철학을 구상했다. 스탈린도 청소년기에는 신학도였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기독교를 모른다면 사상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결국 칸트가 독립된 봉우리가 아닌 큰 산맥 중에 한 거봉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역사적 고찰과 연구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칸트 이전을 알아야 칸트를 이해할 수 있고 칸트를 알아야 칸트 이후를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둘째 고민은 칸트를 공부하다 보면 나 자신이 칸트 철학 속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지금의 우리 실정도 비슷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일본 철학도들은 자칭 칸트 연구가나 헤겔 전문가 등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헤겔의 어떤 개념 하나를 놓고 심한 격론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를 철학 잡지에서 취급하기도 했다. 좋은 일이지만 내가 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나의 학문적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비슷한 것을 느꼈다. 사실 영미 계통의 철학자는 칸트에 관한 그리 비중을 두지 않았다. 프랑스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뿐만 아니다. 동양 철학이나 한국과 일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칸트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아직 병아리 철학도인 내가 너무 일찍 독일 철학, 그것도 칸트에게만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철학 자체가 역사를 만든다.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나는 그 일이 잘못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독서의 길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가급적 서양 철학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 뒤에 개인 철학자의 연구에 착수하자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 하나는 객관성 있는 철학사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다른 하나는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주요 저서를 어느 정도씩은 읽을 수 있게 된다. 불행하게도 동양 철학이나 한국 철학은 관심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 당시에 중국 철학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고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철학의 연구는 아직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나는 우선 두 종류 정도의 서양 철학사를 읽기 시작했다. 너무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한 것보다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객관성 있게 다룬 것을 택했다. 일본 철학자들의 철학서도 여러 권 있었으나 지금의 한국 학자들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역시 독일 철학자들 가운데서 고르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영국 철학자들은 영국 중심의 철학을 택했고 프랑스 철학자들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평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서양 철학을 전공하려는 한국의 철학도들은 불행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 것이 아닌 학문 중에서도 그 어느 한 흐름과 개인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당시 많이 읽히고 있던 카를 포어랜더의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칸트 철학을 비중 있게 다룬 철학자였다. 그리스의 고대 철학에서 칸트까지의 철학사를 다룬 저서들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고 치우침이 없는 역사적 서술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칸트 이후의 철학사는 조금 부족했다. 특히 헤겔 같은 세계적 철학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그래서 칸트 이후의 부분들은 현대 철학 해설자들의 저서를 택했다. 그 길지 않은 기간의 노력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모든 학문의 역사적 고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철학의 역사적 고찰과 체계적 연구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모든 학문과 더불어 철학도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그 자체가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역사의식과 어떤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철학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 얻은 수학. 철학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나는 서양 고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중요한 저서를 계략적이나마 살펴보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만일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 철학자의 대표 저작을 요약한 저서들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에 가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등 각 시대별 대표적 저서들의 핵심 내용들을 모아놓은 발췌집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내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읽어야 했다. 그리고 아직 철학과에 들어가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은 때도 아니었다. 지금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해 그 번거로운 내용을 소개할 필요는 없으나 누구의 어떤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그 철학적 과제가 누구에게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서양의 철학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내 주변의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헤겔을 읽는다면 서양 철학의 큰 맥락에서 그들이 어떤 위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그의 사상은 스콜라 철학에 속하며 기독교 철학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철학적 과제와는 무관한 듯이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헤겔을 모르고 포이어 바흐를 읽지 않는 사람이 마르크스만을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가난하게 자랐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적지 않았으므로 마르크스를 읽을 때 공감과 추종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헤겔 이후 좌파의 탄생, 포이어 바흐의 철학 등을 알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론은 절대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그 자체가 사회 이념으로서 완벽하거나 최고의 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역사적인 산물은 역사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먼 훗날 공산주의가 한창 팽창하고 있을 때 역사가 토인비나 철학자 야스퍼스가 이데올로기는 100년을 갈 수 없으나 종교가 남기는 불행은 더 영구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그 점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독일 관념론을 취급했고 그때마다 칸트에서 헤겔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이해에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해석은 각자가 내려야 하나 그 타당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성의 영향을 덜 받는 철학 분야가 있다. 논리주의 철학이나 과학성을 띈 철학이 그 부류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역사적 연구가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순서에 따라 철학의 중요 저서를 읽는 작업은 상당히 긴 세월이 필요하다. 예과를 끝내고 학부에 가서도 대학 강의의 부수적인 독서를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헤겔에서 일단 끝냈다. 헤겔 이후부터는 선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서들의 분량도 플라톤에서 헤겔까지는 한두 흐름을 따를 수 있어도 헤겔 이후부터는 그 내용이 등비굽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분열된 학파도 많았던 데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철학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것은 강물이 한 줄기로 흐를 때는 그 흐름을 따를 수 있어도 바다로 흘러들면 뒤따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청강과 병행한 나의 독서 생활은 큰 의미가 있었다. 적어도 근대 철학까지는 나 나름대로의 정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적인 비판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철학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모든 철학사와 철학을 제자리에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시도했던 방법 그대로 노력을 기울여 보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었던가 하고 자위하고 싶을 뿐이다. 그런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듣는 강의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 편견에 빠지지 않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물론 상반되는 위치의 단점과 허점도 있었을 테지만 별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